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까지 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이제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은 1절에 이제 시작해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라고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중에 첫째 토픽이 결혼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그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이제 16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별거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그 특수 상황이 네로라고 하는 이 폭군이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돼서 한 10년 정도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시기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이렇게 조금 장려하는 듯한 그런 그 발언이 이 안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결혼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혼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채우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는 상당히 그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독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독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금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 법정에 나가서도 폭력을 저지른 그런 그 사례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폭력 말고 폭언한 경우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폭언도 그게 심한 경우에는 폭력 이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좀, 후속으로 한번 가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제 부정한 경우, 특별히 음행을 한 경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오면 그거는 이혼해야 된다고 판정을 내리는가? 우리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알아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걸 갖고 와서 이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 증거가 확실하면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게그 법정 판례에 나와 있고 또 도박 같은 이런 뭐라 그럴까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는 배우자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도 이혼 사유가 된다. 폭력 폭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자로서 그 부양하면서 책임을 져야 될것 같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확실하면 역시 또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특히 남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기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부양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보니까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런 경우에 또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게 확실하면 또 이혼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좀 불분명한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이혼이 성립이 된다. 뭐 이런 판례가 이 법원에 이런 그 판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나 누가 이렇게 조언을 줄 때는 음행 외에는 음행의 이유 그것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혼의 사례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법정에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사람이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잠깐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5절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건 별거에 대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그냥 둬도 된다.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남자가 떠나든 여자가 떠나든 믿지 않는 자가 떠나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대로 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결혼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화평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해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서 보니까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결혼이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 그냥 떠나는 걸로 잘 됐구나 그러고 곧바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3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한 그 말씀이 1절부터 이제 7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전해준 그 말씀도 상당히 그 비슷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성경 말씀 들고 가서 뭐 교리 이런 거 들고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그런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도 역시 이런 관계를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에 관한 그 이야기, 특별히 여기 6절 가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내려갔는데 이 파라오와 그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보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오빠라 그래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겨우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안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아내에게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인들이 특히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둔 그런 경우에 이 행실을 통해서 좋은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주 더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의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우리가 좀잘 돼서, 그래서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결혼 생활을 잘해야 기도가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된다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도록 지금 이 베드로는 포인트가 반대로 돼 있어요. 가정 생활을 잘해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역설적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거는 남자에게 그렇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잘안 되면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통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화평에 이르러야 된다. 특별히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할것 같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다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정도까지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더 참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번에 이 결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미국 사람이 지은 어떤 책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입하게 된그 배경이 뭐냐. 그 앞에 서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1차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1차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게 1차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이거를 조금 더 성화가 되는 그와 같은 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그럼 2, 3년마다 한 번씩 배우자를 갈아야 된다. 근데 그게 끝이 안 나는 프로세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그 배우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행복이거든요. 해피니스.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선배들이나 아니면 저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이 그것 이상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으로다 보고 그러고선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16절에도 그리스도인 남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아내,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목표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 18절, 19절 이제 쭉 나오면서 20절까지는 무슨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냐 하면 결혼 후에 누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혼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상태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여기 고린도 교회, 지금은 성도지만 고린도에 살고 있던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음탕한 가운데 정말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는 부부가 다 변화가 되면 좋은데 하나만,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변화가 된 그런 가정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다.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느라. 이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약 195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말로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18절에서 20절에 유대인들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때그 상태가 유대인이었냐? 그러면 이방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때 이방인이었냐? 굳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19절,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 가면서 꼭 도시마다 들어가면 어딜 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 초기 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지. 쉽게 얘기하면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고린도전서 아니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는 안디옥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소용없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답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부름 받았을 때 유대인이었으면 이방인 되려고 하지 말고, 부름 받았을 때 이방인이었으면 굳이 유대인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부르심을 받을 때그 상태가 어땠느냐,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하면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세 때에 칭의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약 24년이 지난 이후에 24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거를 그거를 확증해 주는 그런 표적을 받았어요. 할례는 그래서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9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또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던 뭐 이스마엘이라든 그런 모든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모든 속한 사람들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엄격한 의미에서 그때부터 유대인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맞죠? 예, 99세 때이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할례가 그 이후부터 약 2000년 동안 예수님 모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그 몸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표적이 됐는데 이게 사람을 잡는 또 그런 구실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 할라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니까 우리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할례 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간단한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그러면 우월감과 어떤 교만의 그러한 그 표적이 되면서 사람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뭐 해서 모태신앙이다. 우리가 뭐 이런 거몇 대째 지금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할례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할례하고 비슷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가서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한파가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다가 있었거든요. 게바파라고 하는 게 뭐야?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런 파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예요. 거기 5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식으로 가서 이제 적용을 할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하던 사업 그만두고, 그러고는 이제 목사로 제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업 잘하던 사람은 사업 잘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학교나 어디, 뭐 어디 직장 다니면서 잘하던 사람은 거기 지금 직장 다니 그일 잘해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일 잘해라. 괜히 목사 한다고, 사모 한다고, 뭐 한다고, 직업 바꾸고 뭐 바꾸고 이렇게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것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르심을 받을 때 가지고 있던 직업과 반경과 이런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자꾸 목사하려고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다 신학교 간다 그러고 괜히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일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엔지니어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도 돼야지 다 목사만 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은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와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서 여러분이 가셔서 보면 알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됐다 그래요. 노예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노예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었지만, 오직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노예든 노예의 주인이든 다 뭐로 불러요? 형제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치리자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주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데만 딱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가 돼버리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들 가운데. 아이, 저 사람이 뭐 내가 무슨 주인이냐, 나하고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주인을 얕보는 이와 같은 사례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무언가 규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21절, 22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그 기회를 잘 사용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21절, 22절.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종은 종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주인은 주인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차가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신분 자체를 이 세상에서의 신분을 바꿔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종에서 풀려날 수 있거든 그 기회를 얼마든지 사용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한은 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인이다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다 평등하다 하고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초점이. 또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6장에 있는 그런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 그만두라 그러지 않습니다. 평등 주장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상전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듯 더잘 섬기라는 거예요. 더잘 섬겨라.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말 그대로 기독교가 쓸데없는 일로 박해당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보면 이거 뭐다 평등해? 이러고 나가면 큰일 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이 이 그리스도인 주인이 있으면 더잘 섬겨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더잘 섬겨야 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위치 파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인들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위치를 파악해라. 그래서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뭐 주인님 주인님 대우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뭐 대통령이다, 총리다, 뭐 국무위원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5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한다는 겁니다. 외모를 중시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면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이 그리스도인 종이 있을 때 협박하지 말고 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회적 이슈를 잘 다루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를 가서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저 뒤에 이제 한장 나와 있는 건데, 히브리서 바로 전에 가서 보니까 묘하게도 이 빌레몬서하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AD 54년, 55년경이에요. 빌레몬서는 62년경이네요. 후에 이제 됐는데, 여기 가서 그 내용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던 어느 면에서 골로새에 있던 그런 성도인데, 사도 바울의 친구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성도에게 이 글을 쓰는 거죠. 편지를 쓰는 거죠. 빌레몬이 누구예요?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옛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 규례로는 도망간 종은 죽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그를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특히 부인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 부인들 때문에 집안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집안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가서 사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자매님들의 1차적인 책무는 가사를 돌보는 거다. 가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적인 책무가. 그러므로 가사를 멀리하고 뭐 성경 공부 교사가 되려고 한다든지 가사를 멀리하고 교회에 가서 살면서 교회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그 상태 그대로 그게 제일 중요해. 거기서 여력이 남으면 교회 가서 하고 모두 하고 해야지. 1차적으로는 예, 남편 챙겨주고 아이들 잘 챙겨주고 아이들 교육하고 예, 이거 하는 게 부인의 1차적인 책무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피해를 보는 그런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유, 엄마 때문에 예, 아니면 또 아버지가 가서 종일 그냥 교회만 가서 살고 그러면 뭐 일이 안 되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해서 어디 뭐 교회 생활 하겠는가 해서 또 떠나는 사람도 애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23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예,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런 피로 된 게다. 은이나 금같이 썩어서 없어지기로 된 것이 아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런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사셨으니까 너희는 절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 조금 좀 맥락이 이상하지 않아요? 위에는 종은 종대로, 종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지금 요 다음 절에 가서는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석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그 주석을 달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칵테일 바에서 이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그런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는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 목사님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칵테일 바를 이제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또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칵테일 만들어서 이거 서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내 마음에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이 정하시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당신이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말을 따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해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누가 좀 높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무슨 교회 같으면 목사나 누구에게 와서 자꾸 뭘좀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와서 시시콜콜 처음부터까지 다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앞뒤 문맥상 맞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자유의지와 판단력을 가지고 그러고 옳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조언 구한다 그러고 모든 거다 밝혀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형제들아, 각 사람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엔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면 종인 상태에서, 주인이면 주인 상태에서, 할례자면 할례자인 그 상태에서, 이방인이면 이방인 그 상태에서,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아내인 그 상태에서, 남편은 남편 상태에서.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 지금 특별히 지금 요 안에서 24절은 특별히 어떤 문맥에서 이걸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깊이 모든 걸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알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돼서 모든 걸다 관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종으로 지낸 동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일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잖아요. 어떻게 될줄 알면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죄를 뒤집어쓰고 심지어 감옥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걸 알면서도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이런 데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례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은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에 대한 그런 권고입니다. 25절.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걸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니까 주께 받은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라.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가서 보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이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 판단을 좀 이야기하마. 사도 바울의 판단이라 그래서 또, 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겁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고린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탕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딸이 어떻게 되든 이거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딸 문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이런 음탕한 도시에서 이 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 딸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야 되나. 시집을 아예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든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여자애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남자애들도 그냥 나가서 잠자고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제가 오기 전에 잠시 어떤 책을 하나 또 잠깐 읽고 왔습니다. 결혼 이제 시리즈도 해야 되고 그책 읽었더니 이 신비한 그 결혼에 대해서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목사가 자기 부인과의 그 결혼 생활 이 30년인가 이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청소년 때부터 서로 나가서 잠자고 다들 이게 남자 여자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 부끄러운 과거부터 다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이 과거의 그런 그 성적인 이 타락 때문에 이 부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냥 둘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목사를 하는 가운데도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나중에 이 책을 쓰면서까지 이 결혼 관계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혼전 관계를 갖고 뭐 이러고 사는 게 그냥 너무 보편적인 이런 그 삶이 지금 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느냐. 25절 가서 보니까 6장 초반부에 이제 가서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처녀 딸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면서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지금 갑자기 처녀 딸 이야기하다 말고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남자 이야기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또 갑자기. 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로가 지금 이 황제가 돼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게 지금 현재의 고난이다. 또 고린도에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처녀 딸 이야기 하다가는 갑자기 지금 남자가 다시 한번 독신이 더 좋은 듯한 그런 그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결혼하고 있냐, 그럼 그대로 지내라.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그러면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결혼하면 그러면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건 내 생각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진리도 중요하지만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결혼한 것이 나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유대 땅에 사는 그 사람들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그때 거기서 애가 딸리고, 그렇죠. 또 임신해서 애가 배가 불러오고 이러면 어떻게 도망 다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런 고난의 때가 임하게 될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 특히 여러분이 예레미야 대언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 40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결혼하지 말라. 그렇죠? 결혼 안 하거든요. 왜냐? 그 부인이 그런 모든 걸다 혼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러한 조언을 줘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장가를 가도 좋고 시집을 가도 좋은데 다만 그러는 경우에 육신에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결혼했는데 어떤 이러한 그 네로의 이런 학대 때문에 학정 때문에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된다, 도망 다니면서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건 내 생각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남은 게 뭐냐?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안에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의 별거한 것처럼 살아야 될 때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결혼하고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육체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이다. 그 얘기하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물건을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면서 현재의 고통과 관련된 그 다섯 가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결혼, 그다음에 슬픔, 기쁨, 물건을 소유하는 것,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긴 그런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때가 고통이 너무 심한 때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는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별거해서 지내야 될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단축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로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어떤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게 시작이 되면 곧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재림의 임박성 속에 살았거든요. 예. 이 고린도전서하고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예, 54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곧바로 환란을 통과하는 건줄 알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니면 우리가 이미 환란을 통과한 줄로 알고, 부활이 지나간 줄로 알고, 이런 식으로 이 임박성 속에서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은 결혼했다 해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물건을 사도 이거 가지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그게 재림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중에 이 지금 있는 이옛 하늘과 이옛 땅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 세상의 외적인 모습, 영어로는 패션으로 돼 있어요. 사실 여자들 패션도 금방 사라지거든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32절, 33절로 넘어가서 다시 결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난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까지 하는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때가 임박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혼자 살면 자기 생각하고 주님 생각만 하면 되는데 결혼하면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또 고린도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35절에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조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더 영적으로 더 훌륭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의 지표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내용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시집까지 하는 처녀딸에 대한 권고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너무 이 명백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지금 처녀딸이 결혼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뭐 나이가 한 17, 18쯤 되면 그게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여자 같으면 14에서 15살, 그게 꽃다운 나이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이 딸을 그대로 잡고 있다가 이 나이를 넘기면은 그러면 이게 합당하지 못하게 내가 처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예,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라니 그들이 결혼하게 해라. 결혼하게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독신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이건 그 당시의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특히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는 딸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풍습을 이해하고 이제 들으셔야죠. 그래서, 아, 이 딸은 내가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38절. 그런 얘기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논조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의 그 고난을 보건대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조예요. 예, 그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처녀딸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지만 안 보내는 건 내가 보기에 더 나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이 죽은 경우 이 부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도 또 물어왔기 때문에 39, 40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로마서 7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도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는 자하고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믿는 자하고만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문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참 어려운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일단 답을 드리면 신자는 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40절에도 또 사도 바울이 또 갖다 붙입니다. 뭘 붙여요?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가 지금 부인이 죽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죽으면 더 좋다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는 지금까지 내 판단을 줬지만 내 판단이 아마 틀린 판단이 아닐 거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서 보시면 바울이 독신을 선호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장려하는 듯한 그와 같은 그 말로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AD 54년경에 고린도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과 사도 바울이 그 재림의 그 임박성이라는 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것과 더불어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다 결혼해야 된다. 그거 결혼하지 않으니까 천주교의 사제나 아니면 이 불교의 중들처럼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음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게 되면 그러면 음행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만고 진리의 만고 불변의 진리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와 같은 그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새처럼 결혼이 어려울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와 같은 주제예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